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서부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저녁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진행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이튿날인 23일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를 방문합니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토론회에 참석하는 데 이어 세계적인 컴퓨터 운영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만찬을 겸한 면담을 갖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오는 24일 워싱턴에 도착해 2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중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는 사이버 보안과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주석은 마지막으로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22일 쿠바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2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해 23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이어 23일 오전 워싱턴 중앙 잔디 광장인 내셔널몰에서 시가 행진을 벌인 뒤 성 마테오 대성당에서 미국 주교단과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이어 24일에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뉴욕으로 이동해 이튿날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맨하튼에서 저녁 대중미사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오는 26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방문을 끝으로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동부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설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22일 우크라이나를 처음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게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세니 야체뉴크 총리 역시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한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에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에 우크라이나군은 역부족이라며 핵 보유에 맞설 방어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그러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나토가 지향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며 핵심은 민스크 평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인 만큼 우크라이나군에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강요회의에서 난민 12만 명을 분산해 수용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들은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내무법무장관 회의에서 분산 수용안을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아는 반대했으며 핀란드는 기권했습니다. 보슬라프 소보트가 체코 총리는 난민 수용은 개별 국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중동에서 내전과 가난을 피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의 수는 50만여 명에 이릅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의 차량이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작 의혹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73억 달러의 예산을 따로 책정했다며 미국의 배기가스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서 21일 폭스바겐이 50만 대의 디젤 차량 배기가스량을 속였다며 이 문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재판에서 질 경우 폭스바겐 측은 차량 원상복구 비용과는 별도로 18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오늘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되겠습니다.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죠. 미국의 소수 인종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지난 2009년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미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적지 않은 호기심과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것보다 미국의 행정부에는 큰 변화가 있었더군요. 미국 정부 사상 가장 많은 소수자들이 고위관리로 일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1970년대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국 장원에서 인준을 받은 80여 개 중요 보직의 고위 공직자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직자의 54%를 여성과 소수 인종으로 임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행정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동성애자 같은 성소수자들도 전임 정부에서는 극소수가 이뤘었다고 하는데 흑인, 여성, 히스패닉, 장애인, 성소수자 이렇게 미국 사회의 소수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기 원했지만 문턱이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백 명이 재직 중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 11명의 성소수자가 대사나 연방기관 공무원으로 기용됐습니다.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한 말을 보면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목적을 갖고 이런 정부 조직을 만들려고 노력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지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양성을 갖추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해왔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뉴스의 배경과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2도에 구름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오늘 북한은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18도에서 25도 분포,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2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많은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17도에서 23도. 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아나 켄드릭이 부릅니다. When I'm Gone 골라봤습니다.
talk. Oh, you're gonna miss me when I'm gon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교황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소식으로 이 내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고심하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결국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연 배출량을 속인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1,100만 대에 달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미국 동부 시각으로 22일 오늘 오후 4시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아, 미국 이 교황이요, 미국 방문 기간에 연방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참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이 나와서 눈길을 끄나요?
네, 교황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올해 들어 교황과 가톨릭 교회와 연관된 여론조사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 뉴스가 이번 달 초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네.
조사 결과 미국 성인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을 좋게 보는 사람의 비율이 가톨릭 교회의 우호적인 사람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성인 가운데 70%가 현 교황을 좋게 봤고요. 가톨릭 교회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55%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 중에 교황을 좋게 보는 비율이 70%라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 같은데요. 물론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또 이 비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가톨릭 신자들의 경우 교황을 우호적으로 보는 비율이 86%였고요. 교회를 좋게 보는 비율은 81%였습니다. 또 미국 공공종교조사연구소가 지난달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미국 가톨릭 신자 가운데 60%가 지난 몇 년 동안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꾼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이라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로 등극해서 교황 직무를 수행한 기간인데요.
네.
이 기간에 생각이 바뀐 신도들 가운데 59%가 생각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 쪽으로 바뀌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반이나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좋게 보는 걸로 드러난 건데요. 하지만 미국 안에서 특히 가톨릭 신자들 중에 또 교황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런 경향은 대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도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네.
지난 7월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교황에 대한 선호도가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보수파 가톨릭교도 가운데 교황을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45%였는데 이 비율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에는 72%였으니까 1년 새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 셈이죠.
네. 보수파 신도 가운데서 교황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게 역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다음부터 보여줬던 언행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 교황이 즉위한 때부터 지금까지 기존 교황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서 화제가 됐죠.
네.
가령 기후변화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교황은 또 가톨릭 성직자들의 무능과 부패를 비난하기도 했고요. 또 줄곧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행보가 보수적인 교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적인 신도들 사이에서는 교황이 너무 좀 편향된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고요.
네.
또 자신이 과학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는데요. 그럼 가톨릭 교회가 금지하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도 포용하리냐, 포용하라는 말이냐면서 불만을 나타내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황이 기존 교회가 내세우는 교리를 지키지 않고 이를 뒤흔든다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황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미국에서 또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요. 교황이 먼저 여기 DC를 찾지요?
그렇습니다. 화요일이죠. 22일 오후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24일 목요일까지 머물면서 유해 합동연설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냅니다. 교황 그러다가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일정을 수행하고요. 일요일 27일 저녁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사람 중에요. 한 명이 바로 어제 경선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이어 두 번째로 중도 사퇴하는 후보가 나왔는데요. 바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입니다.
Today, I believe that I'm being called to lead by helping to clear the field in this race so that a positive conservative message can rise to the top of the field. With this in mind, I will suspend my campaign immediately.
네, 워커 주지사 많은 후보로 붐비는 경선 자리를 정리해서 보수적인 공약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자신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워커 주지사는 또 이 자리에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듯한 말도 했습니다.
I encourage other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s to consider doing the same so that the voters can focus on a limited number of candidates who can offer a positive conservative alternative to the current frontrunner.
네, 현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보수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다른 후보들도 자기처럼 경선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말은 많은 후보들을 정리해서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세우자는 말입니다.
네, 그동안 일부 공화당원들 중에 이 스콧 워커 주지사를 상당히 이상적인 후보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워커 후보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역시 가장 큰 이유가 지지율이죠. 네.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워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경선에 출마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초기에는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공두박질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이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보면 네. 일단은 이 두 차례 치른 TV 토론회에서 워커 후보가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벤카슨 후보나 칼리 피오리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지지율을 많이 올렸는데요. 반대로 워커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별 활약을 못하면서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각종 견안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워커 주지사가 주 공무원 노조와의 싸움에서 또 초지일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서 보수파들의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경선 후보로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모양이네요.
네, 이 워커 후보가 가령 진화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기에 모호한 대답을 해서 보수파들을 실망하게 했고요.
네.
또 이민개혁과 관련돼서 말을 바꿔서 빈축을 샀습니다. 그 밖에도 공무원 노조와 싸워서 이긴 자신이 이슬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네.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콧 워커가 사퇴하는 바람에 이제 공화당 쪽에 15명이 남았는데요. 워커 후보 사퇴가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커 후보 존재감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네.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남아있는 경선 후보 측에서는 워커 후보에게 쏠렸던 자금과 조직 그리고 지지가 자신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벌써 두 명이 사퇴를 한 건데 민주당 쪽 상황은 어떤가요?
뭐 사퇴한 후보가 없죠. 그래서 여전히 다섯 명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월요일 21일에 눈길을 끄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처방된 약을 살 때 환자가 부담하는 돈의 상한을 매달 $250로 묶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이라면은요,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만든 이 비틀이라는 딱정벌레 모양의 자동차가 인기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화요일에 또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네요.
네, 이 회사가 만드는 디젤 차량 가운데 일부가 속임수를 써서 미국 환경당국의 규제를 피했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화요일인 22일 폭스바겐 측은 이런 차가 전 세계에 모두 1,100만 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속임수를 써서 규제를 피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네, 이 차에 특수한 프로그램을 달아서 매연 검사를 할 때하고 거리에서 달릴 때 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요, 몇 년에 한 번씩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검사해서요, 만일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차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이런 현상을 또 고치도록 하는데요. 그럼 이 폭스바겐이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했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디젤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에서는 휘발유 차보다 오염물질이 훨씬 많이 나와서 환경당국이 신경을 더 쓰는데요.
네.
폭스바겐이 만드는 디젤 차량 가운데 일부가 매연 검사를 할 때는 정상 판정을 받지만 실제로 거리를 달릴 때는 오염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의 엔진 쪽에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했다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은 해당 디젤 차가 달릴 때 법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40배나 더 많은 산화질소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이 산화질소는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그리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네, 이 매연 검사를 할 때뿐 아니라 뭐 실제로 밖에서 달릴 때도 오염물질이 좀 덜 나오면 좋을 텐데 왜 그런 속임수를 썼을까요?
네, 그러니까 연비, 그러니까 자동차 단위 연료당 주행 거리의 비율하고 또 자동차 성능 때문에 그랬답니다. 이 폭스바겐 디젤 차는 연비하고 성능을 좋게 하면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네. 많이 나온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는 매연이 조금 나오게 해서 규제를 통과하고요. 또 실제로 밖에서 달릴 때는 연비와 성능을 위해서 매연이 많이 배출되는 걸 방치한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네, 2년 전에 이 국제청정교통위원회라는 한 비영리 조직이 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젤 차량의 연비하고 매연 배출량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조직이 이 작업을 위해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대학교 연구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당국과 손을 잡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나 이 일부 폭스바겐 디젤 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네. 자,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기술적 오류냐면서 발뺌했죠. 하지만 이 연방 환경보호청하고 캘리포니아 환경당국이 압박을 하고 나서자 이 회사 최고 경영자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했고요. 또 문제가 있는 차를 더는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항공보호청은 미국 안에 있는 해당 차량 50만 대를 모두 리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참고로 리콜이라고 하면 결함 보상제를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차가 미국에서만 50만 대고 또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 달한다고 했는데 이걸 뭐 다 고쳐줘야 할 텐데요. 그러면은 회사 측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이 만만치가 않겠네요.
물론 그렇겠죠. 이 폭스바겐 쪽 계산으로는 문제가 있는 차를 고치고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65억 유로,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약 73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정작 더 심각한 건 미국 정부가 매길 벌금인데요. 현재 미국 내 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차 한 대당 벌금으로 약 3만 7천 달러를 매길 수 있는데 그러면 벌금이 무려 180억 달러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신뢰 문제 등이 보이지 않는 손해까지 치면은 이 폭스바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인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화요일부터 미국에서 총 엿새간 머물면서 미사를 집전하고 의회 연설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소식은 요 며칠간 최고의 관심거리로 다뤄졌지요. 거기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영접하기 위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직접 공항에 나가는 등 교황을 위한 각별한 의전과 예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교황이 미국에서 극진한 예우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또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황의 방문을 환영하는 걸까요?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교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교황이라는 이름의 또 의미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네. 교황은 영어로 포프 또는 폰티프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란 뜻의 라틴어 파파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지역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부르던 이 말이 8세기를 거치면서 로마 주교에게 주로 쓰이기 시작했고요. 네. 이후 교황을 가리키는 말이 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교황을 Holy Father, 그러니까 성스러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교황, 또 중국은 교종, 일본 교회는 교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교황이 이름의 의미처럼 가톨릭 교회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가톨릭은 교황을 아버지이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대리자,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교황은 12억 명의 신도를 거느린 이 가톨릭 교회의 정신적인 지주인 겁니다. 네. 또한 세계 주교단의 단장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통괄적인 최고 사목자이기도 하고요. 바티칸 시국의 원수이자 이탈리아 수석 대주교, 또한 로마 교구의 대주교이기도 하지요.
네. 자, 낯선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선 바티칸 시국부터 알아보죠. 바티칸은 교황이 사는 장소 곳이죠?
네, 맞습니다. 네.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시에 있는 바티칸 시국에 살고 있는데요. 8세기부터 교황의 정식 주거지로 교황령이 됐습니다. 시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도시 면적에 천여 명이 안 되는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이기도 한데요. 네. 이 바티칸 시국에는 성 베드로 성당 등 위대한 문화유산이 가득하고요. 또 매년 수많은 관광객과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 모여들죠. 그리고 바티칸 시국에서는 지난 1506년에 창설된 스위스 근위병이 교황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곧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기니까요. 교황도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총 몇 명의 교황이 있었습니까?
네. 초대 교황 성 베드로에서부터 현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총 266명의 교황이 재위했는데요. 196명이 이탈리아 출신이었고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미 출신 첫 교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직 미국 출신 교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교황은 즉위를 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종신직이죠.
네, 원칙적으로는 사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신의 대리자로서 맡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관습적으로 종신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황의 평균 재임 기간은 8년으로 초대 교황 베드로가 34년간 재위해서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고요. 1590년 아르바누스 7세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즉위한 지 불과 12일 만에 선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스스로 교황직에서 사퇴한 경우도 있는데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도 고령과 건강을 이유로 퇴임했었죠.
네. 그런데 교황의 선출 과정이 참 까다롭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2억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작업이 당연히 간단하지는 않겠죠. 네.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선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가 열리는데요. 콘클라베는 열쇠로 잠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콘클라베는 1268년으로 무려 3년 동안이나 투표가 계속됐지만 교황 선출에 실패하자 참다 못한 일반 신자들이 추기경단이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가뒀던 것이 콘클라베의 유리가 됐다는 설도 있지요. 네. 이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면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뜻인데요. 있는데요. 자, 그럼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떻게 선출될 수 있었을까요?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네, 교황 선출이 확정되고 결과를 기다리던 군중에게 교황으로서 첫 인사를 건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 지난 2013년 3월 12일과 13일 일틀에 거쳐서 5차례 투표가 진행됐고요. 전 세계 이 80살 이하 추기경 115명이 투표에 참가한 결과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를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애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 미국을 방문한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은 아니죠?
예, 이때까지 미국을 방문한 교황이 3명 더 있습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한 교황은 교황 바오로 6세로 지난 1965년에 미국을 방문했고요. 뉴욕의 유엔 본부를 최초로 방문한 교황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요한 바오로 2세는 1979년에서 1999년 사이에 미국을 6번이나 방문해서 총 3명의 미국 대통령을 만났죠.
네.
자, 그리고 바로 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2008년에 미국을 찾아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국을 방문한 4번째 교황이 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건 물론이고 미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연설하는 첫 번째 교황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들이 또 직접 교황을 찾아간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1919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을 당시에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만난 것이 처음이었고요. 1959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이 로마가 포함되어 있던 해외 순방에서 교황 요한 23세를 만난 이후로 로마를 찾는 미국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는 게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요.
네.
이후 미국의 역대 모든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습니다.
네, 백악관하고 바티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이전부터 각별했던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초기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만 해도 교황을 만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네.
하지만 교황이 국제 문제의 평화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백악관과 바티칸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교황은 중동 문제에 개입한 건 물론이고 지난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와 1979년에서 80년에 있었던 이란의 미국 대사관 직원 인질 사건 등에도 중재 역할을 했지요.
네.
특히 폴란드 태생인 요한 바오르 2세는 모국 폴란드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 만연한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현재 미국의 로마 가톨릭 신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보고 마무리 하지요.
예,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내 가톨릭 인구는 2014년 현재 7,67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965년에 4,850만 명에 비하면 많이 성장한 겁니다.
네.
하지만 교구의 숫자는 14,500개로 1965년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많은 신자가 본인의 종교를 가톨릭으로 밝히긴 하지만 실제로 일요일 미사를 참석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일요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가톨릭 신도의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자, 이번 교황의 방문이 미사를 찾는 신자들의 숫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로마 가톨릭 교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어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겠습니다. 교황에 대한 내용에 맞는 가수를 골라보려고 했는데요. 지난해 성탄절에 교황의 초대로 이 가수가 로마 바티칸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들어보시죠. 패티 스미스가 부릅니다. 프레더를 골라봤습니다.
Fresh, name of care, that's just me.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미국 텍사스 지역이 멕시코로부터 독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죠. 알라모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또 다른 주제를 다룬 영화가 소개되죠.
그렇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남부에서 성행한 노예 제도에 대한 실상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죠. 바로 노예 12년을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2014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All right, now, y'all fresh. Y'all gonna be in a cutting gang. Very simple. I want you to take your knife. Getting them king?
이 영화는 실제 사실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이어 촬영기는 사탕수수 밭에 서 있는 흑인들을 비추고, 이어 백인 농장 관리인이 이들에게 사탕수수 줄기를 자르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을 담는다. 이들 흑인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이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주인공 솔로몬 노스럽이 켜는 바이올린 소리에 맞춰 정장을 차려입은 백인 남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주인공 노스럽은 흑인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다. 그는 흑인이지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을 거느린 가장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Mr. Northrop, I have two gentlemen whose acquaintance you should make. Mr. Brown and Hamilton.
Sir?
Mr. Northrop, these two gentlemen were inquiring about distinguished individuals, and I was just this very moment saying Solomon Northrop is an...
영화는 1841년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솔로몬 노스럽은 19세기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뉴욕주의 세러토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스럽은 지인인 문 씨로부터 두 백인 신사를 소개받았습니다.
A circus. That is our usual employee. The company currently in the city of Washington.
Circus too constricting a word to describe the talented and merry band with which we travel.
교회단을 따라다니면서 악단 일을 한다는 두 신사는 노스럽처럼 재능 있는 연주인을 찾아다닌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아내까지 돈을 벌겠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몇 주 동안 다른 지역에 가 있던 터라 노스럽은 이들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 교회단 악단에 참여합니다.
교회단을 따라 워싱턴으로 간 노스럽은 몇 번 공연을 해주고 큰 돈을 받는다. 하루 공연을 마친 노스럽과 두 백인 신사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 이 자리에서 노스럽은 두 사람이 권유하는 술을 연신 들이켠다. 백인 동업자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에 정신을 잃었던 노스럽이 아침에 깨어나 보니 자신이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차가운 돌 바닥에 누워있다. 그리고 양손과 두 발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다. 노스럽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고 전날 밤 술을 너무 마셔서 먹은 것을 다 개어내고 백인 동업자들이 자신을 호텔 방 안에 데려다 준 것까지 기억한다.
You're no free man. And you ain't from Saratoga. You're from Georgia. You ain't a free man. You're nothing but a Georgia runaway.
후한 돈을 주면서 워싱턴까지 노스럽을 데려온 두 백인 동업자는 술에 취어 정신을 잃은 노스럽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갇힌 노스럽은 노예 상인에게 자신은 뉴욕주에 사는 자유인이라고 설명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심한 구타뿐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노스럽이 미국 연방의사당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건물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당시 미국의 수도에도 노예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브라이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Oh, indeed. Washington, D.C. had slaves. Washington, D.C. had a slave pen and a slave market about...
당시 워싱턴 D.C.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연방의사당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노예를 가두는 장소와 노예를 사고 파는 곳이 있었죠. 특히 이 노예시장은 의사당에서 가까운 지금의 유니언 기차역에 있었습니다. 영화 주인공 노스럽은 워싱턴 DC에서 잡혔고 여기에서 신분이 자유인이 아닌 노예 신분으로 바뀝니다.
노스럽은 자유주에 있는 흑인들을 납치해 이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밀거래 희생자가 된 것이다. 노스럽과 이런저런 이유로 잡혀온 다른 흑인들은 결국 밀항선에 태워지고 남쪽으로 향한다.
영화는 자유인 신분의 흑인을 노예로 둔갑시켜 노예주의에 넘기는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당시 미국에 얼마나 흔한 일이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데이비드 브라이트 교수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Well, not terribly common, in terms of numbers.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 남부에서 목화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노예가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당시에는 노예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노예를 매매하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노예 사냥꾼들이 자유인 신분인 흑인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된 흑인들의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수백 명이나 아니면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How much are the ones Platt and Eliza?
A thousand for Platt. Oh, this is a nigger of considerable talent, I assure you. 700 for Eliza? My fairest price?
밀항선에 태워진 노스럽 일행은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노스럽은 플랫이란 이름을 새로 받고 $1,000에 백인 주인에게 팔려간다.
Don't know. My name is John Tibbetts, William Ford's chief carpenter. You will refer to me as master. Now, Mr. Chapin is the overseer on this plantation. You too will refer to him as master.
노스럽의 첫 주인은 목재 상인인 윌리엄 포드다. 포드가 부리는 노예들은 잔인한 현장 관리인 존 티비츠의 명령 아래 늪지대 숲에서 나무를 자른다.
The creek is plenty deep enough to sail, even with a boat full of load. The distance from the work area to the point on the latter bayou is several miles by water fewer than land. It occurs to me that the expense of transportation would be materially.
졸지에 노예가 된 노스럽은 자신이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경험을 써서 자른 나무를 강으로 운반하자고 주인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노스럽의 이런 제안을 관리인 티비츠는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데요. 하지만 노스럽은 결국 강을 통해 나무를 운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I thought I told you to commence putting on clappers. Yes, master, I'm about it. These have all been replaced. When didn't I tell you to get a keg of nails? And so I did.
노스럽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현장 관리인 티비츠는 어느 날 집을 짓고 있는 노스럽에게 다가가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스럽은 이에 반항했고 그러자 티비츠는 채찍으로 노스럽을 때리려고 합니다.
노스럽은 채찍으로 자신을 때리려는 티비츠에게 달려들어 그를 마구 때린다. 이 장면을 본 농장 관리인은 노스럽에게 자리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한다. 한편 그 사이에 도망갔던 현장 관리인 티비츠는 다른 패거리들을 데리고 돌아와 노스럽의 목을 나무에 매달려고 한다.
I am the overseer on this plantation. William Ford holds the mortgage on Platt.
나무에 달린 노스럽의 숨이 거의 끊어질 무렵 농장 관리인이 등장한다. 이 농장 관리인은 주인인 포드가 빚을 내 노스럽을 샀다면서 노스럽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티비츠 일행은 사라지는데 노스럽은 농장 관리인 덕에 목숨을 구했지만 이 관리인은 노스럽을 그냥 나무에 놓아둔다.
노스럽은 종일 나무에 묶여 있었지만 누구도 노스럽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돌아왔고 주인인 윌리엄 포드는 나무에 묶인 노스럽을 보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노스럽을 풀어줬습니다. 주인 포드는 노스럽을 살려줬지만 노스럽에게 맞은 티비츠가 결국 보복할 것이라면서 노스럽이 이제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자신의 농장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포드는 그러면서 노스럽을 새 주인인 에드윈 앱스에게 넘겼다고 말합니다.
자, 자유인에서 불법으로 납치돼 노예가 된 솔로몬 노스럽이 결국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팔리는 신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영화에서는 노스럽이 주인 포드에게 자신이 원래 노예가 아니었다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빚이 있어서 노스럽을 다른 주인에게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인인 포드는 그러면서 노스럽이 특별한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별로 좋을 게 없다면서 새 주인 에드윈 앱스가 아주 거친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네, 오늘은 영화 노예 12년 첫 시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나옵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주인공 솔로몬 노스럽이 새 주인인 에드윈 앱스의 농장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는 얘기,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노스럽이 결국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Are there any places you've never been to before? I'm sure you do because I have so many places I've never been to before. 저는 가보고 싶은 곳이 참 많아요. So if I get a chance, 저에게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I would love to travel like my dad did. 우리 아버지처럼 세계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저는 아직 미국의 50개 주를 다 여행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국내 여행을 먼저 하려고요. That's why I'm so glad I met Jack and Beverly. Jack과 Beverly는 미국 남부의 주 켄터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잭과 베벌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Listen carefully. Tell me about Kentucky. I've never been there before.
Beautiful rolling hills.
Beautiful rolling hills.
Yes, ma'am. And we got just about everything that you would want to see there. It's pretty.
Tell me about the food. What kind of food do you guys have?
Oh, we have
Kentucky Fried Chicken.
Kentucky Fried Chicken. We have...
you guys had the Kentucky Fried Chicken,
yes,
obviously,
ma'am.
Okay.
Yes, ma'am. All kinds of Asian food. Uh-huh. We've got, our home-cooked food is the best, though. Home-cooked food is the best.
Home-cooked food is the best. You're right. 제가 잭과 베벌리에게 미국 남부의 주 켄터키는 어떠한 곳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Tell me about Kentucky. I've never been there before. 라고 물어봤더니 켄터키는 아름답고요. 대부분 구릉지, 다시 말해서 언덕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또 가볼 데가 참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I've never been there before. 하면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ell me about Kentucky. I've never been there before.
Beautiful rolling hills.
Beautiful rolling hills.
Yes, ma'am. And we got just about everything that you would want to see there. It's pretty.
Tell me about the food. What kind of food do you guys have?
Oh, we have
Kentucky Fried Chicken.
Kentucky Fried Chicken. We have
you guys had the Kentucky Fried Chicken,
yes,
obviously.
Ma'am.
Okay.
Yes, ma'am. All kinds of Asian food. Uh-huh. We've got our home cooked food is the best, though. Home cooked food is the best.
Home cooked food is the best. You're right.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주 좋대. 그렇죠?
I have never been there, but I heard it's a lovely place.
그 사무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맞습니다.
I've never been to that office before.
오늘의 영어 표현, I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
I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Until next time,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경제 개발 등 일련의 문제에서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한 관계와 관련 두 나라 앞에 놓여있는 도전과 기회를 감안할 때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셀 차관보는 미한 동맹 관계는 전쟁을 통해 형성되고 신뢰 위에 세워졌다며 수차례 검증을 거쳐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 군은 각자 전투 역량을 키우고 한반도에서 연합 군사 훈련을 통해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도발을 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게도 빛나는 미래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자신이 자초한 고립으로 인해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동북아시아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또 오는 2017년까지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의 소비재와 공산품 95%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한 양국 간 투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스틴에서 4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미국의 대형 자동차 업체인 GM사는 해외 생산의 20%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러셀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탄과 국제 테러 격퇴 실무그룹의 일원입니다. 또 한국은 유엔이 이라크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에서 해방된 지역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를 가장 먼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전염병 퇴치를 위해 한국은 전염병과 싸우는 13개 나라를 돕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동북아의 군사적, 경제적 선두주자인 대한민국과 함께 손잡고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